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는 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은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그 복음성가가 바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쓰여진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대학 시절이 생각납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했던 90년대 중반쯤에 여름마다 전국 단위의 그 대학생 선교단체의 그 집회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그때 참석했을 때 정말 천상에 올라온 듯한 3박 4일간 큰 은혜를 경험하고 아침마다 깨어서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청년들이 함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이 찬양을 할 때마다 그 집회가 더욱더 큰 은혜로 다가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언뜻 이 찬양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했던 것처럼 집회 때 멋진 수련회장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런 평안함 가운데 부르는 그런 찬양인 듯 싶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을 정작 처음 불렀던 예레미야는 그렇게 안락한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불렀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암울한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언자입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폭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뭐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그의 예언의 사역 동안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던 것도 아닙니다. 당시 수많은 많은 예언자들이 했던 예언은 그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할 리가 없고 우리 미래에는 반드시 구원과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로서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이 예레미야의 앞길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는 때리는 대로 맞아야만 했고 또 가두는 대로 갇혔고 그리고 마침내 애굽 땅까지 끌려갈 정도로 그런 끔찍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민족 전체의 그 죄악을 홀로 연약한 몸에 짊어지고 견뎌내며 너무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거절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한 탄식과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의 상황은 3장 19절 우리가 읽은 3장 19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19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사실 3장 1절부터 18절을 쭉 읽어보더라도 예레미야가 당했던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잠깐 보면 10절을 보면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나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또 16절에도 보면 죄악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그가 당한 고난, 그가 경험한 절망이 이렇게 자세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짓밟히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살인당하고 살해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부녀자들은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인자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라는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너무 고난과 환란이 심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미쳐버려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너무나도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은 긍정의 힘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고난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20절부터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그랬습니다. 이것을 조금 의역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내가 나의 마음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심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고난을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그는 소망을, 한 가지 소망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이유가 이제 22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21절, 그가 발견한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소망의 이유를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찾은 소망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여기 여호와 인자라고 해당하는 그 인자라는 단어가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입니다. 뭐 인자, 자비, 긍휼, 사랑 이러한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는 헤세드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는 어떤 사람과 사람의 사랑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자애로우심, 신실하심, 진실하심, 인자하심 그런 사랑을 나타낼 때 이런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 단어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라함이라는 이 단어는 주로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께 사용되는데 두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자식들을 돌보며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총을 나타낼 때 바로 이 라함, 긍휼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예레미야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백성 간의 언약적 관계가 이제 파괴된 시점에서 여호와는 그의 헤세드 그리고 라함을 거두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16장 예레미야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중단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대로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사실대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유다 땅에 임하게 됩니다. 유다 땅은 멸망하고 비극적인 이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동일하게 어려움과 고난 속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절망 가운데 예레미야가 오늘 19절을 보면은 한 가지 기도를 올립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곳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멸망되어버린 그런 조국의 멸망 앞에 그가 한 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억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와 함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심판을 곰곰이 자기 마음속에서 묵상해 볼 때 이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를 먼저 파기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함,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끝나지 않고 무궁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원수가 때리듯 그렇게 심판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끝장내려고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의 잘못 가는 그 발걸음에 회초리를 대고 아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전히 슬퍼하시고 하나님도 여전히 아파하시고 지금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절망이 여기 이 패망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이 예레미야가 그 고난 가운데서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이런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예레미야가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찬양을 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절망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소망의 빛을 발견한 예레미야는 이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저는 날마다 아침마다 이 희망을 발견합 소망을 발견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을 새롭게 느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계속되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야말로 이 백성들이 고난과 재난으로부터 구원받을 유일한 근거이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우리가 오늘 아침 이 아침을 깨우면서 불렀던 이 찬양과 같은 이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언제 그가 고백하며 언제 이 찬양을 불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안할 때, 그것은 모든 것이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평화로울 때, 평안시대에 그가 부른 찬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과 탄식, 슬픔과 비탄 중에서 그가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예레미야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생애를 가만히 보면 예레미야는 그의 미래적인 소망과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 전에 철저한 절망과 비탄의 노래를 부르도록 그가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서 희망과 위로는 반드시 심판 뒤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부시려고 했던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이 신앙인의 표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작 예레미야가 그토록 부시고 싶었던 첫 번째 기둥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상의 불의가 가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이 이 나라를 지켜줄 거야 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가 그토록 부셔버리기를 원했던 그 기둥이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기둥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우리나라는 절대 이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나라야 절대 망하지 않아 라는 이런 안위 가운데 살았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게 붙잡고 있었던 두 가지 기둥, 다윗의 언약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부시기 위하여 그는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니 그토록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레미야가 그토록 부시길 원했던 이 두 가지 기둥,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흔들어버리고 그리고 익숙한 삶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의문을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제기를 합니다.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금과 옥조로 여기며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으며 우상숭배하던 이스라엘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일상에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수많은 제사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자신들은 안녕할 것이라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무수한 예배와 찬양 가운데 살지만은 정작 믿고 따르는 것은 번영의 신학,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은 세상에서도 성공한다는 이런 잘못된 신학을 붙들고 의지하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과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에게 희망은 반드시 심판 너머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수고 뽑고 파괴하는 예언자였지만 파괴 다음에 반드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건설할 새날이 올 것이라고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듣길 위로받길 원하는 그런 메시지는 혹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히 잘라버린 그런 부드러운 메시지는 아닙니까? 혹 불의와 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가 없는 거짓 위로를 오늘 우리도 신앙의 삶 가운데 그것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국교회는 그리고 이 시대는 슬픔의 계절이요 비탄의 때입니다. 이제는 거짓 희망이 아니라 정직한 절망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고 아파해야 할 때이며 두려워해야 할 때입니다. 웃음을 멈추고 울어야 할 때가 바로 이 시기인 것입니다. 한반도 곳곳에서 자행되는 불의와 파괴, 권력을 등에 업은 불법이 자행되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무관심하기만 합니다. 나만 안녕하면 됐지, 나만 평안하면 됐지, 우리 가정만 무탈하면 됐지, 우리 교회만 잘되면 되지. 무관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비통해 할 줄도, 절망할 줄도, 슬퍼할 줄도, 고통할 줄도 모르는 무감각한 자들이 우리가 어느새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지금은 슬퍼하고 울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3.1교회가 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아픔과 민족의 재앙을, 민족의 죄악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주의 눈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처절한 절망 너머에 하나님의 헤세드와 그리고 하나님의 라함,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절망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철저히 죄악을 애통하는 그 사람, 그 교회, 그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지는 것이죠. 왜요? 사실 예레미야의 눈물과 예레미야의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토록 평생에 흘렸던 그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이 집 나간 자녀, 나를 배신한, 배반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애통하는 하나님의 그 눈물과 하나님의 슬픔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눈물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1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좋은 그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 슬퍼해야 될 시대이고 비탄의 시대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시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철저히 애통해야 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조국교회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우리 3.1교회가 그리고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민족의 죄악 앞에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면서 철저히 절망할 때 오늘 절망 가운데 우는 사람이, 우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라. 그냥 헛된 위로가 아니라, 부드러운 위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절망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3.1교회 조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슬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슬픔의 계절이 비탄의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조국교회의 이 암울한 현실, 이 시대의 암울함 앞에 하나님, 우리도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 우리도 절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슬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절망과 슬픔의 끝에서 여호와의 헤세드와 라함,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도 경험하며 하나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우리도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